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어제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저지를 위한 세 나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조샘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외교부의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회동을 마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특히 불법 활동을 위한 자금원을 추가로 제한하는 수단을 포함해 국가적 권한으로 가능한 여러 조치들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어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의 이번 대화가 미중 간 공동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은 오늘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시작되는 미국 정신의 부활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미국민이 처한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회와 미국민 보호에 관해 우선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관리들은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상품에 관세 부과를 주장할 경우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에 관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멕시코 경제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장관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존 케리 국토안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멕시코를 방문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갈등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란의 경제가 세계 열강들과의 핵합의 이후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7.4%를 기록해 침체 상태에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경제의 이 같은 성장은 핵합의 이후 산유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IMF는 그러나 이란 금융기관들이 부실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태가 재개될 경우 이란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영향을 받아 예상됐던 경제 회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한국특별검사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전체 기소 대상은 30명에 달합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와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카타사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국 국무부와 이룬 합의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카타 측은 어제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자사 에어백이 결함으로 인해 과도하게 폭발하면서 운전자와 승객에게 쇳조각을 발산한다는 증거를 감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달 탐사 계획을 통해 많은 우주인들을 달에 보냈습니다. 특히 미 우주국은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1960년대와 70년대 많은 우주인을 달에 보냈는데요. 이제는 달 탐사가 아닌 말 그대로 우주여행, 달 여행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가 내년에 관광객 2명을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국가 주도의 탐사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나 달에 갈 수 있는 우주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원자들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두 지원자들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상당한 금액을 예치했고 올해 말부터 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두 지원자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달에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막을 내렸던 인류의 달 방문, 45년 만에 우주로 돌아갈 인류의 도전이 성공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0도에서 9도, 함흥 0도에서 역시 9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Never Shout Never의 곡입니다. 난 네가 안 것 이상으로 너를 사랑해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 love you more than you, you will ever know. 함께 감상해 보시죠. Oh, I know that I am here and you are there, but we still have our love. We move just like the moon and sun. The sun comes up, the moon rolls down, a world apart, but they don't make a sound. They know their love spins us round. I've been to heaven, I've been to hell, I've been to Vegas and God knows where. 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할 땅을 어제 확보했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를 연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10%가량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중국이 역시 10% 증액으로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고요. 이어서 한국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연일 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진행에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한국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롯데의 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운영할 부지로 제공받고 다른 땅을 보상으로 내주는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관영 인민일보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 롯데를 때리고 한국을 벌하는 것 외에 중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향후 롯데그룹이 중국에서의 발전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의 전면적인 제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롯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벌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롯데가 중국에서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예, 롯데는 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도시에서 이 롯데마트라는 대형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징에 있는 롯데마트 한 곳이 이 점포 내에 불법 광고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4만 4천 위안, 미국 돈으로 약 6,42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베이징시 둥천구의 공상행정관리분국이 오늘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시내 롯데마트 충원먼점에 보냈는데요. 중국 현지 매체는 베이징시 당국이 민간 기업에 이렇게 공공장소 관리 책임을 물어서 벌금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베이징과 지린성 등지의 롯데마트 앞에서는 매장 철수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중국 현지 언론은 이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 베이징 시 당국이 민간 기업의 공공장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한 것, 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대해서 이 중국이 이 롯데에 가하는 보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롯데 측은 이에 대해서 이미 마무리된 사건으로 이 사드 부지 제공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앞서 이 중국 외교부가 이 사드 부지 확정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향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도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의 강경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여러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은 또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와 인터뷰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어제 일방적으로 이 약속됐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화통신 측은 취재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면서 이날 오후 늦게 주중 한국대사관 측에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한 나라의 대사와의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한 것은 이 사드 부지 확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한국 언론은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이 대사 인터뷰를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 정식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이 중국 관영 매체들도 역시 이 사드 부지 확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중국 관영 인민일보 해외판은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서 사드가 결국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한 양국 관계는 이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수준에 준하는 준단교의 국면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환구시보는 사드가 한국에 가져다 줄 위험이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고 한국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역사가 보여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 사드 부지 확정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이렇게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또 관영 매체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예, 사드는 북한의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 방어 조치라는 점에서 이것을 포기하라고 한국을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어제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조치라고 미 당국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 사드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이 패트리엇 같은 기존 방어 체계는 이 고도 20km 이내의 낮은 고도에서 작동하지만 이 사드는 150km 상공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이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뜻에서 이 높을 고자를 붙여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얼마 전 합의했고요. 이번에 이 사드 포대를 설치할 땅을 이 롯데 측으로부터 제공받게 된 겁니다.
네. 자,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조치인데 네. 중국이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네, 사드 포대에는 이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외에도요, 이 동력 장치와 전자 시설, 또 냉각부, 이 통제 차량 같은 다양한 부속 시설이 함께 구성됩니다. 이 부속 시설 가운데에서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탐지하는 레이더가 포함되는데요, 이 미군이 사드에 운용하는 ANTPY-E 레이더는 이 최대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넘어서 이 중국에서 주요 지점의 시설과 장비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국방비 증액 계획을 들고 나왔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비를 전년 대비해서 약 10% 늘린 6,030억 달러로 책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이 백악관 측이 어제 공개했는데요. 이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맞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내 총생 생산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이 중국은 1.5%로 3.5%인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도 국방 예산 중과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곧 그 새로운 국방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중국은 매년 초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국방 예산 규모를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전인대 개막일에서 이 국방비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7.6% 국방 예산을 늘렸는데요. 이 황구시보 주장처럼 10%까지 가지 않고 이 지난해 수준만 증가해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450억 달러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예, 그 실제로 1조 위안 돌파는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죠?
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건설하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는 인민해방군 체제 개혁을 진행 중인 한편 또 로켓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지난해 수준 이상의 방위비 증액을 발표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중국의 국방비를 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새로운 국방 예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6,030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서 1,450억 달러의 중국이 세계 2위인데요. 미국이 한 해 사용하는 비용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이 국방부에 쓰는 셈이지만 이 각 나라의 경제 규모와 통화 가치 등을 비교할 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최대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기소됐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한국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최대 재벌인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4명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 검찰이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혐의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삼성은 그동안 그룹의 지휘부 역할을 해왔던 조직을 해체한다는 소식도 들려왔군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가 발표된 당일 삼성 측은 사태가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미래 전략실에 있음을 통감하고 이 미래 전략실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삼성그룹은 이 삼성전자 등 전자 관련 업체 외에도 이 삼성생명 같은 금융계열사 등 여러 회사가 함께 있는 재벌기업인데요. 이 각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총괄해서 지휘하던 조직이 바로 미래전략실입니다. 지난 1959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로 조직이 처음 출범했고요. 이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구조조정본부로 개편됐습니다. 이후에는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이 불거졌던 2006년에 전략기획실로 바뀌었고요. 삼성 특검이 진행돼서 이건희 회장이 구속됐던 2010년 이후에 미래 전략실 체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연방의회에서 국정 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합니다. 오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먼저 전망해보고요. 지난 주말에 선출된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톰 페레즈 신임 의장이 분열된 민주당의 통합이라는 최대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버루스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 등 트럼프 내각 인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의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은 1월 말에 의회에서 이 국정 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취임했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라이언 의장이 특별히 초청해서 연설하게 된 거죠.
예. 자, 오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과연 나올 것인가 큰 관심사인데요. 어떻습니까? 대충 내용이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처해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설 제목이 미국 정신의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이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여기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ncludes tax and regulatory reform to provide relief to hardworking Americans and their businesses, making the workplace better for working parents.
네, 세금과 규제 개혁, 직장 환경 개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교육, 미군 재건과 재향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여러 분야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언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오늘 연설이 미국의 장래에 대한 이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예산 방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에 이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0%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연금 제도인 사회보장제도나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예산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이 해외의 원조를 줄이는 식으로 또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EPA 등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예산을 줄여서 이 부족한 금액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연설 하루 전에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오늘 그 예산 문제가 좀 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예산안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budget will be a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budget, and it will include a historic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네, 새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국방 예산과 법 집행 분야, 또 기간 산업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범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민 정책 그리고 건강보험 문제도 오늘 연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 그 대외 정책 분야는 어떤가요? 오늘 이 이야기도 같이 나올까요?
네, 뭐 일부 대외 정책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 탈퇴를 잘한 일로 옹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이 주도해서 체결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연설을 앞두고 어제 미치 맥코넬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연설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맥코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안건이 똑같다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화당이 매우 이 대담한 안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연설했는데요. 슈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민자들을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펠로시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이민자들을 존중해왔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이런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보수계 최대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의 연례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역시 모임을 갖고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진행한 의장선거에서 톰 페레스 전 노동부 장관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페레스 전 장관은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였던 키스 앨리슨 하원 의원을 35표 차로 누르고 이 의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또 페레스 전 장관은 수락 연설에서 경쟁자였던 앨리슨 하원 의원을 이 부의장으로 깜짝 지명하면서 이 화해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예, 그 페레스 의장 같은 경우에는 DNC 역사상 첫 중남미계 의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페레스 의장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이 콜로라도주 연방지방법원의 법원 서기로 출발을 해서 법무부 연방검사와 또 인권담당 부차관보 등을 지냈고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는데 행정부에서 가장 진보적인 장관이란 그런 평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이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예. 그 앨리슨 신임 부의장 역시 이 소수계 아닙니까?
네, 앨리슨 부의장은 흑인이고요. 이슬람 신도입니다. 이 미네소타주의 첫 흑인 하원 의원으로 이 앨리슨 부의장이 19살 때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하는데요. 연방의회의 또 첫 번째 무슬림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처럼 DNC 지도부를 소수계가 대표하게 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이 페레스 신임 의장 앞에 이 분열된 민주당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이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연방 상하원 역시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이 공화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 취임 후에 계속 떨어지면서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민주당이 이런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분열된 민주당 내부를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분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일부 민주당 정치인은 이번 DNC 의장 선거가 민주당 주류파와 신생 진보주의자들 간의 경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 독보적인 우세가 점쳐졌던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 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주류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페레스 의장 역시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 다른 후보였던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예상을 깨고 또 돌풍을 일으키면서 클린턴 후보가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고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샌더스 의원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정도로 이 진보적인 성향인데, 이 앨리슨 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주류파가 또다시 세력을 잡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앨리슨 부의장 지지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큰 돈이 아니라 뭐 국민을 위한 당을 원한다,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앨리슨 부의장 지지자들은 이번 투표 결과가 민주당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분노를 결집하고 노동계층과 진보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대적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면서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새로운 진보 세력의 요구는 이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말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일부 젊은 의원들이 이 공화당보다는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지도부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번 DNC 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70대인 펠로시 대표,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 짐 클라이번 의원 등 고령의 지도부가 내년 중간선거 전에 지도부에서 물러나서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주가 다 돼가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윌버루스 상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찬성 72표 대 반대 27표로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5개 행정부 장관 지명자 가운데 상원 인준을 받은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분의 2가 인준받은 건데요. 하지만 재무, 농무, 노동, 주택도시개발, 에너지 이렇게 이 다섯 개 부서의 장관 지명자가 여전히 인준 표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에 상원의 인준을 받은 로스 상무장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79살이고요. 억만장자 이 투자자 출신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12개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TPP에서 탈퇴했는데 로스 상무장관 역시 이런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로스 장관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그리고 멕시코 등과의 이 무역관계를 다시 거론하는 그런 재협상 문제를 이끌게 됩니다.
예, 그 앞서 전해주신 대로 찬성 72, 반대 27이면 뭐 어렵지 않게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이 로스 장관이 2000년대 초에 파산한 이 철강 회사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는데요. 그 공로로 이 철강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이 철강 산업과 관련 있는 민주당 의원들, 또 무소속 의원 등 20명이 로스 장관 지명 인준안에 대해서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에 보낸 기사에서 로스 장관의 투자로 2004년 이후에 2,7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런 이유로 로스 장관에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리드 미켈슨의 노래입니다. Sort of 함께 감상해 보시죠.
Baby, you've got the sort of hands to rip me apart. And baby, you've got the sort of face to start this old heart. But your eyes are warning me this early morning that my love's too big for you. Flattens me. I find you stunning, but you are running me down. My love's too big for you, my love. My love's too big for you, my love. And if I was stronger than I would tell you no. And if I was strong. But here I am.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여러 가지 현안들로 잔뜩 경색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강요들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멕시코를 찾았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멕시코는 어떤 나라이고 또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현재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어떤 나라인가?
멕시코는 미주 대륙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4개 주,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 주에 걸쳐서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국토 면적이 약 197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순위 14위에 제법 큰 나라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해서 양국 간에 마찰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잠깐 이해를 돕자면 남한과 북한 간의 휴전선 길이가 155마일, 약 250km인데요. 만약 미국과 멕시코에 장벽이 세워진다면 그보다 12배가 넘게 됩니다. 멕시코의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1억 2,500만 명으로 세계 11위인데요. 멕시코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멕시코의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취임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인데요. 멕시코는 6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내년이면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경제.
국제통화기금 등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경제규모 전세계 15위, 구매력 기준 세계 11위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 국내 총생산 GDP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빈부 격차가 아주 심각한데요. 멕시코 통신업계 재벌로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을 누르고 전 세계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카를로스 슬림 회장 한 명의 재산이 멕시코 전체의 GDP의 5%에서 6%에 이르는 게 단적인 예입니다. 또 멕시코는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 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칠레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그만큼 소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의 빈곤율이 46%, 그러니까 멕시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build a great wall along the southern borde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대선 기간에 선거 유세 현장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지금 미국과 멕시코 간에 불거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도 가난한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넘고 미국에 정착해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일부 불법 이민자들이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또 도주해버려도 신분과 관련한 서류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법당국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52%가 멕시코인들입니다.
멕시코와 마약. Following his most recent escape and recapture, Joaquin Archivaldo Guzman Loera, the world's most powerful drug trafficker, is in custody once again.
지난 2015년 멕시코 북부 교도소의 수감 중 탈출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멕시코 마약왕 구스만이 현재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 뉴욕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멕시코는 이런 구스만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거대한 마약 밀매 조직의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이 불법 밀거래 등을 통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멕시코 정부가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유치하는 투자 규모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마약 조직은 살인, 강간, 인신매매 등 잔혹한 범법 행위를 일삼아서 멕시코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역시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밀 반입되는 마약과 또 관련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약물 중독과 관련한 사망자가 자동차 사고나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현안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마약 거래상들과 범죄자들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장벽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 건설에 필요한 경비는 멕시코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no cree en los muros.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는 결코 장벽 건설 비용을 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보수단체 모임에 참석해서 국경 장벽 건설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지난 20여 년간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단일시장을 형성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의 수많은 일자리가 멕시코로 빼앗겼다면서 이를 검토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미교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멕시코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가 특히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초강경 단속에까지 나서면서 두 이웃나라인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ll it off. pull it off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tell Tony that he can achieve something that seems difficult for him to do. Let's find out what I think he can pull off.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제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있는 토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죠. Wow, you got up so early. 와, 일찍 일어났네. 그러자 토니는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5K 경기가 곧 열리거든.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는 중이야 라고 하네요. 제가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내 기억이 맞는다면 너 전에 아마 위에서 10위 안에 들었지? 라고 묻자 토니는 Yes, 맞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지 뭐야.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잘 해내리라 믿어. 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Today's phrase is pull, P-U-L-L, it, off. Pull it off. Pull it off means that you succeed in doing something that is difficult and to achieve something that either no one else seemed able to do.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을 해내거나 남들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던 일을 이루어냈을 때 pull it off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풀이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 off, off가 붙으면 어떤 성과를 밖으로 끌어내서 보이게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Here is an example. Asking for a raise is nerve-wracking.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땀이 나는 일이죠.
Even if you know you deserve it.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So, say that your colleague who has worked less than a year at the company managed to successfully receive a raise. That is when you can say, You asked for a raise and the boss gave it to you?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인상해 주신 거야?
How did you pull it off?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pull it off,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pull it off. Pull it off는 잘 해내다, 달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른 Back at One, 다시 처음처럼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줍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undeniable that we should be together. It's unbelievable how I used to say that I'd forever. The basis is need to know. If you don't know just how I feel, then let me show you right now that I'm the real. If all steps 1 through 3, if I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if ever I believe my work is done, then I start back at 1. So incredible the way things work themselves out, and all emotional once you know what it's all about. And undesirable for us to be apart. I never would have made it very fa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1년 2월 28일 오늘,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탈환하고 이라크가 다국적군에 항복함으로써 40여일간 지속됐던 걸프전쟁이 마침내 종결됩니다.
And as president, I can report to the nation, aggression is defeated, the war is over.
이라크는 6개월 전인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32개국의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하게 됩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인 지 40여일 만에 이라크는 다국적군에 항복하게 되고 이로써 걸프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걸프전쟁으로 이라크는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오늘,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가 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됐습니다.
Swedish police have launched their biggest manhunt for the gunman who assassinate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late last night. Mr. Olof Palme was shot in the back while walking home unguarded with his wife.
팔메 총리는 그의 부인과 함께 스톡홀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올로프 팔메는 1967년 교육부 장관을 지낸 당시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반대하는 등 세계 평화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총리에 선출된 팔메 총리는 그 노동자 계급과 제3세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원 없이 다니던 팔메 총리는 이날도 경호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밖으로 나갔다가 한 남자가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팔메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